오늘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1장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공을 들이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많이 기적을 체험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오늘 읽은 그 말씀 위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 나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민족의 원수인 느부갓네살이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춰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많이 알게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왜 공을 들이실까? 결국은 그 왕의 그런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벨사살은 이걸 다 알고도 이걸 낮추지 못했을까? 다 들었을 것이고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록으로도 얼마든지 이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술을 마시는데 자신들이 빼앗아온, 탈취해온 성전에서 사용했던 거룩한 그릇들을 다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엄청난 모욕임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왜 이랬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아버지가 체험한 거예요. 그냥 부왕이, 앞에 왕이 그랬다라는 말만 들은 것이지 자기는 자기 체험이 아니니까 그냥 두고 지나간 겁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제 말에 좀 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남의 신앙이 좋다는 소리, 심지어는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요 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했던 그 좋은 것이 또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다음 세대로 물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이방 나라 왕이니까, 민족의 원수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그 아들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공을 들이셨다고요. 다른 왕들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 상황이 어떤 민족도 체험한 적이 없던 기적을 체험한 자가 누구냐? 출애굽 1세대인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열 가지 재앙도 보고 바다도 건너보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아보고 온갖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물려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신명기잖아요. 모압 평원에 서서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그 기록을 보면서 이제 다 약속하고 자, 우리도 1세대처럼 우리의 어른,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겠노라고 지장 찍고 들어간 게 신명기인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출애굽 2세대들은, 모압평원의 그 2세대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평생을 대부분의 2세대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적을 봤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세대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신앙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셨던 느부갓네살, 그 왕이 가졌던 영적인 깨달음, 아까 나오는 21절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이 그 다음 왕에게 물려지지 않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의 신앙과 그 체험들이 2세대에게 물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들은 이건 민족의 원수고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의 그 신앙의 경험과 그 체험들이 왜 2세대에게 물려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새벽이라서 이걸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2500년, 3000년 넘게 내려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앙의 전수라는 겁니다. 신앙이 물려지지 않아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앙이 좋겠지. 아닙니다. 직분자의 아들, 딸들이니까 신앙으로 잘 살겠지. 또 심지어는 목사나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자식이 무조건 믿음이 좋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신앙의 전수. 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체험들이 그 다음 세대로 물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방법론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전수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체험들과 또 그걸로 말미암아 깨달은 영적 깨달음에 대한 지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요 말이 오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 코로나를 때문에 예배를 잘 들이지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옛날까지 우리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별로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배 형식을 취하고 안 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자, 중요한 것은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다해요 절을 하는 건데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괜찮은 예배, 거룩한 예배처럼 보이는 모든 예배 형식을 다 준수해도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낮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물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낮추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기적으로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서 눌러버렸어요. 강제로. 꺾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걸 당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의 명령을 받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참 상당히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예배를 왜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명하시는지. 자, 또 다른 측면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배가 시작된 것이 출애굽에서 시작됐죠.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왕께 가서 자신을 낮추며 그 백성임을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 모압 평원에 섰던 그 자손들이 놓쳤던 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딱 느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분위기는 사무엘까지 이어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무엘이 속상해합니다. 내가 사사인데 또 다른 제도들아 왜 문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의 정신을, 예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게 복을 받지. 틀린 말은 아닌데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술 쭉 읽어보면요 나오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이 시대보다 500년, 600년 뒤에 사람들도 그 로마 문화에 영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의 덕목, 지도자는 그리고 탁월한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덕목에 겸손이 없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좀 두려워할 줄도 알고 신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 그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원하시대. 너희들 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무릎 꿇어. 근데 꿇어야 되고 숙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느낌이 살아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배울 때, 어릴 때 예배를 배울 때에 예, 하나님께 예배들이 왔을 때 그런 느낌이 있냐고요? 그냥 참 노래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목사가 말하는 설교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집에 가고 이해되면 뭐 괜찮네, 뭐 들을만하네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을,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의 모습,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그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죠? 어차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낮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 우리만큼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합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또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까지 써가면서도 끝까지 설교하고 예배를 드려요. 누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만큼 열심히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잘 드리고 안 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왜 하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제는 예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큰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이 평가를 받아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찬양이 좋다, 많이 참석했다, 그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설교하고 설교 들으면서 야 맞다 맞다 해놓고 그 마음을 낮추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 너무 멋있다, 야 찬양 너무 좋아, 근데 마음을 안 낮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우리의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란 걸 알면서 다 알고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일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우리를 낮추지 않을까? 내 위주인 거예요. 내 위주.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자꾸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흡족한가? 내 마음이 기쁜가? 내 마음이 풀렸는가? 내 문제가 해결됐는가? 전부 다 내 기준이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건 없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기도할 때도 내 마음, 찬양을 할 때도 내 마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이야. 뭔가 좀 이게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앞뒤가 뒤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주님이신 왕이신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게 뭘 원하실까? 내 건 좀 접어놓고.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앞뒤 선후가 뒤바뀌지 않고 예배가 나를 낮추는 거라면 내 마음은 접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왜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느냐, 왜 계신다고 약속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왕이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낮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요.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비판의식, 비판이라는 게 뭐 얘기 나쁘다 저게 나쁘다 이걸 말하는 비판이 아니고요, 이게 뭘까, 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생각하자 그러면 아 귀찮다 귀찮다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요,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주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배 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아 번제 안 드렸냐고, 하나님 앞에 소양 다 바쳤는데 뭔 문제, 뭘 또 해야 되냐고. 딱 이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생각해 돼.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뜻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뭐 이거 다 말하면 새벽이 너무 기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경건의 완성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생활 속에서도 불신자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완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완성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여서 돌아서면 우리의 뒷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다가 돌아서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 드리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죽은 자가 어떻게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힘센 자가 난리를 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고 물러서게 되고 그래도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경건의 완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겸손의 모습이 동시에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은 죄.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평생을 드렸는데 내 마음은 어떤가? 과연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가? 내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게 비치는가?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가? 나도 모르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로 이어지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로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서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